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의 위기는 전쟁 없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에르나 솔베르크 노르웨이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엄청난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미 해병대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그렇게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대화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좋은 기운이 많다며 바라건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도 한국이 북한과 대화하는 동안 북한을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적절한 시점과 올바른 환경에서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날 오후 전화통화를 갖고 남북 고위급 회담과 평창 동계올림픽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오는 15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한반도 안보 국제회의에 참석합니다. 국무부의 헤더 노우트 대변인은 11일 이번 회의는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국제사회의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전 세계 여러 나라를 한자리에 모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슨 미 국방장관도 15일 열리는 장관급 환영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국무부는 덧붙였습니다. 15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북한 핵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는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 중국 군함이 진입했다며 중국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11일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의 일본령의 인접지역에서 중국 호위함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호위함은 일본 영해에는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가 요시데 일본 관방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청룡화 중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다오이다오는 중국 고유 영토라며 자국 영해에서 함정이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에서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조류독감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11일 일본 중부 가가와현의 한 양계장에서 조류독감이 확인됐습니다. 일본 보건당국은 이 양계장에 있는 5만여 마리의 닭을 도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조류독감 확산을 막기 위해 양계장에서 반경 3km 안에 있는 다른 양계장 8곳과 닭과 계란에 대한 반출과 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앞서 한국 전라남도에도 10여 건의 조류독감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100만 마리 이상의 닭과 오리를 도살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11일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미 상원 보고서를 부인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이 이날 기자들과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주장은 미국 러시아 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미국 자신에게도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보고서를 내고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이 미국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이슬람 소수계 로힝야족 학살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미얀마 국방부 공보실은 10일 성명에서 지난해 9월 미얀마 북부 라카인주 마을에서 보안군이 벵갈리 테러범 10명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벵갈리는 미얀마 당국이 로힝야족을 방글라식의 이민자로 낮춰 부르는 말로 미얀마군이 로힝야족 학살을 일부나마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얀마 군 당국은 군인을 포함한 학살자들을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미얀마군은 라카인주 반군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방화와 살인들을 자행하며 60만 명이 넘는 로힝야족 난민 사태를 촉발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진입니다. 1월 12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올바른 환경에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부인인 캐런 펜스 여사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개막식에 참석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올바른 미북 대화의 조건은 북한의 도발과 무기시험 중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3도에서 영하 1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7도에서 0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 1에서 2.5m, 서해 북부 해상 0.5에서 2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올바른 환경에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최근 남북 고위급 회담의 성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과 협력 덕분이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앞으로 더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I'm very thankful for what we've done. It was so reported today that we were the ones without our attitude.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미국이 한 일에 매우 감사해 했다며 미국의 태도 없이 남북 대화는 열릴 수 없었을 것이라는 보도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느냐면서 이번 대화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성공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주, 몇 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이 매우 좋았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날 통화에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참여했으며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 내용을 모두 보고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미 한 정상이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하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에 올바른 환경 아래서 미북 대화를 여는데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 논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회담을 가능하게 만드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발휘해준 영향력 있는 지도력에 감사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열리는 2018 평창 겨울올림픽에 파견할 미국 대표단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통화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의 성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과 협력 덕분이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정상이 30분간 대화를 나누면서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남북 대화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넘어 자연스럽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북 간 대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뒤 향후 남북 간 회담 진행 상황을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최근 내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떤 군사적 행동도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런 내용을 보도자료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한 것은 이번이 9번째입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부인인 캐런 펜스 여사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파견하는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2월 9일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펜스 부통령이 서울과 일본 도쿄를 방문해 한국과 일본 지도자들과 각각 양자회담을 열고 한반도 안보와 안전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알래스카를 방문해 탄도미사일 방어시설들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제러드 에이건 부통령 부비서실장의 말을 인용해 펜스 부통령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강한 존재감을 보강하고 북한 정권의 미국의 결의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에 참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펜스 부통령은 일본과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동맹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과 북한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펜스 부통령은 미국 선수단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고 영내에 주둔한 미군에 대한 자신감과 감사를 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대화의 조건으로 언급한 올바른 환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무기시험 중단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대화 의지를 나타낼 진정한 신호는 도발적인 행동을 비롯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다른 무기실험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티 나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북 대화에 열려있다며 언급한 적절한 시점과 올바른 환경을 무엇으로 간주하느냐는 B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지난해 8월경부터 북한의 이 같은 조치를 미북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거듭 제시해왔던 국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조건도 이와 일치한다는 판단을 공식 확인한 겁니다. 앞서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올바른 환경 아래서 미북 대화를 여는데 열려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은 진지하고 신뢰할 만한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열려있지만 북한이 현재 그런 대화에 관심이 없음을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애덤스 대변인은 오는 16일 북핵 위기의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다자 외교장관 회의에 대한 중국의 불만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주요 국가들이 참석하지 않는 이번 회의가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상황을 개선하려는 공동의 노력을 해친다고 비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밴쿠버에서 열리는 이번 논의 결과를 가급적 빨리 중국 정부에게 자세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번 장관급 회의가 북한의 협상 복귀를 압박하기 위해 벌이는 캠페인과 관련해 국제사회 공조를 확대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최근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은 보다 폭넓은 주제를 다루는 대화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내다봤습니다. 주한미국 대사와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10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남북 간에는 인도주의 이외 사안이 논의되기 어렵다며 이는 북한은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핵무기는 방어용이 아니라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더 이상 대화의 전제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VOA가 준비한 전 대북 협상과 인터뷰 시리즈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를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2년 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번 회담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Well, I think it's a positive step.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엔 올림픽 기간 중 안보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해 더욱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남북한 사이에 필요한 대화 채널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북 대화가 핵 문제라든가 폭넓은 안보 문제를 다루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남북 대화가 미북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는데요.
I'm skeptical that it will lead to any...
저는 이번 남북 대화가 핵 문제를 비롯한 더욱 폭넓은 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에는 회의적입니다. 알아둬야 할 것은 남북 대화는 항상 그랬듯이 비핵화 외의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인도주의적 문제 같은 부분이죠. 핵 문제가 남북 대화 분위기에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남북 대화의 전제 조건이 된 적은 없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선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I think like most steps of this kind, it's it is caused by several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의 좋은 이웃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미한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려고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이유로는 한국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 싶어서였다고 봅니다. 한국이 북한과 대화할 때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북한이 한국과 대화할 때 처음 하는 말은 잘 지냈느냐가 아니라 무얼 해줄 수 있느냐입니다.
한국이 북한에 도움을 제공하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한국이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일종의 대가를 지불한다면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약화시키지 않을까요?
I have concerns, but it obviously depends on what might be done.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한국이 북한에 굶주린 아이들이나 의료, 인도주의적 부문에 지원을 한다면 최대 압박 캠페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안보 문제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미국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과 관련된 남북 간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한국이 사전에 이를 미국과 협의하는 겁니다.
북한은 항상 수세에 몰리면 대화에 나섰던 것 같습니다. 2005년 방코델타 아시아 제재 당시에도 그랬고요.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십니까?
I don't think it hurt, but I don't know how much it helped. I know.
이런 압박들이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하는 걸 방해하지는 않지만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 일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북한의 현재 행동을 과거의 행동을 토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과거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열릴 대화에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제재로 인한 정유제 제품 제한 등이 북한에 타격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림픽 기간 중 미한 연합군사훈련 연기 결정 역시 북한과 대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훈련 연기가 북한 핵미사일 실험과 미한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이른바 쌍중단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I think the U.S. government has been pretty clear in its opposition to
저는 미국이 쌍중단 제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릴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미한 양국이 협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훈련의 목적은 비상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협력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미한 양국 간 완전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 여러 차례 대북 협상에 참여하셨는데요.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계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I think... My lesson is you need to set out the goals.
제가 배운 건 정확한 목표와 목적을 세우고 이를 위해 한 단계씩 나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대북 협상에서 아쉬웠던 점은 대화가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시작된다면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우 우려되는 부분은 북한이 대화의 전제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대화할 당시에는 비핵화가 전제가 됐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대화에는 많은 비판 여론이 있었죠. 당시에는 북한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비핵화를 전제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또 과거 자신들의 부여된 의무들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화의 목적이 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대화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Well, that's why you have to keep it on small steps. When you implement, they do something.
제가 한 단계씩 나가야 한다고 말한 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 쪽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면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서로 간의 신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장난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이것과 관련돼서 말할 때 행동과 행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뢰가 아니라 검증 가능 여부입니다.
현재는 대화의 전제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이 핵을 보유한 북한과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See, I don't agree that we have an option to live with it. I think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저는 핵을 보유한 북한과 공존하는 옵션이 있다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방어용이 아닙니다. 북한이 이 무기들을 이웃 국가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욱 강력한 자리에 오르기 위한 용도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 이유를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하는데 핵무기를 만들어서 미국을 겨냥하려고 하는 게 적대 행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미국은 북한을 침략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북한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 이후론 말이죠. 우리는 모두 북한의 핵무기가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로부터 북한과의 협상 여지와 한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1994년 제네바 합의 등 여러 차례 북한과 협상에 나섰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와의 인터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후안 자라테 전 미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대북 제재를 사이버 분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 3자 제재를 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안 자라테 전 미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빠져나가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안하고 있다는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e have a better tableau, and I think congressional legislation, the UN sanctions have targeted on those vulnerabilities. The challenge is the North Koreans adapt.
자라테 전 차관보는 10일 제재와 재정 압박, 주요 국가안보 수단이란 주제로 열린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미국과 유엔 제재들은 북한의 취약성을 과거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제재 환경에 계속 적응하고 있는 게 어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005년 미국 정부가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을 제재했던 사례를 들며 북한은 이후에도 제재를 피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테러 담당 부보좌관 등을 지내며 BDA 은행 제재 전략을 세웠던 자라테 전 차관보는 북한이 여전히 제재를 우회해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최근엔 사이버 분야를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they will adapt and they also then find areas of vulnerability in order to make money to include now cyber. And you see the North Koreans now investing more resources.
북한은 사이버 분야의 취약성을 찾아내는 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고 사이버 공격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도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m a firm believer that sanctions can be incredibly effective in the cyber domain. To deter actors who are willing to use malicious cyber activity to affect you.
미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주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제재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백악관은 대규모 사이버 공격 워너크라이의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발생한 워너크라이 공격은 컴퓨터를 암호화한 뒤 이를 푸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당시 150개 나라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라테 전 차관보는 미 정부가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해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이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북한의 사이버 접근 수단을 지원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단순히 위협만 줬을 뿐 아직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가해지고 있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겨냥한 제재는 오래전 시행됐어야 할 조치였다면서 그 외에도 아직 제재를 가해야 할 영역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Congresswoman, to your point about criminality, In the context of North Korea, they give us a gift. This is a criminal mafia state that engages in smuggling, money laundering, human rights abuses, sanctions evasion, abuse of the financial system. So this is the prime target.
자라테 전 차관보는 북한을 밀수와 돈 세탁, 인권 유린, 위조, 확산 행위 등을 자행하는 범죄 국가로 간주했습니다. 애덤 주빈 전 재무부 테러리즘 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을 1급 위협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반드시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겔 의원과 스티브 샤봇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 이란의 불법 선박 명단을 작성해 이란과 북한 간 핵 협력 정황을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내 탈북자들은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주 탈북자 선교회 마영애 회장은 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에 응한 의도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남북한의 이제 군사 긴장 해소가 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진행됐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음모가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 회장은 특히 이번 회담에서 한국은 물론 미국과 전 세계를 위협한 북한의 핵 문제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아무런 요구도 하지 못하고 북한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마 회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따질 것은 따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자 김혜성 씨는 남북회담 자체에는 찬성한다며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한국이 북한의 의도에 휘말린 적이 많았다는 사실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화와 일정한 교류는 하되 철저하게 한미동맹을 굳건해야 하는 기초 위에서 미국이 제기하는 그 대북 공조와 제재를 한국도 같이 하는 조건에서 그들이 변화 조건에 맞춰서 한 발짝 한 발짝 상호성의 원칙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미주 탈북자 동지회 김창호 회장은 남북회담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남북 대화나 화해 분위기는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김 회장은 한국 정부의 대화보다는 강력한 압박을 주문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그냥 지금대로 경제봉쇄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북한에서 손 뜰 때 그지 그냥 경제봉쇄 강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 뭐 경제봉쇄만 들어가면 북한도 어쩔 수 없거든요.
김 회장은 지금처럼 남북 대화를 하면 북한이 핵을 더 만들어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탈북자는 B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김정은 정권이 남북 대화에 응한 주된 이유는 미국과 국제사회 경제적 압박에서 탈출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동계올림픽과 남북관계 개선을 이유로 다 죽어가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구제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탈북자 제임스 리 씨 역시 북한이 과거와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화적인 움직임을 통해 한국의 도움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리 씨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이 같은 상투적인 수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산가족 상봉과 휴전선 비무장지대 안전조치 등 평화를 위한 조건들을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무의미한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구사항을 먼저 실행하기 전에는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북한은 한테는 또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탈북자는 남북 대화에 대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일이고 한반도 통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의 시점과 동기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북한의 의도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질 것을 주문했습니다.
당장 그런 시급한 단기적인 어떤 효과라든가 어떤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말아서 앞으로의 회담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프레임들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그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탈북자는 앞으로 남북회담에서는 이전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제대로 실행됐는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등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비영리 목적 등을 제외한 모든 북한의 합작, 외자 형태의 기업 활동이 10일부터 외국에서 전면 금지됐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그러나 BOA에 북한 정권이 위장상호와 이면계약을 통해 계속 제재를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9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 정권의 돈출을 차단하는 방안의 하나로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과의 합작, 합자, 외자 형태의 기업을 모두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비영리 공공목적 등을 제외한 개인과 기업, 북한 정부를 대행하는 모든 업체의 활동을 전면 금지한 겁니다. 결의안 채택 시점부터 120일 안에 기업 폐쇄를 명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10일부터 제재가 발효됐습니다. 북한과 합작, 합자, 외자 형태의 기업을 가장 많이 운영하는 중국에서는 10일 제재 이행과 관련해 일관적이지 않은 신호들이 나왔습니다. AFP통신은 중국 내 일부 북한 기업들이 10일 문을 닫았지만 다른 식당과 여행사 등은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업을 중단한 북한 관련 업체 가운데는 선양의 칠보산 호텔과 베이징의 일부 식당들이 포함됐습니다. 한국 언론들 역시 현지 보도로 칠보산 호텔 외에 선양의 모란관, 동명관, 능나도 식당, 베이징의 해당화 식당이 이날 문을 닫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의 다른 북한 식당들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공고문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기관이나 개인이 중국에 설립한 북중 합작과 합자기업, 외국 자본기업들은 결의안 통과 시점부터 120일 안에 폐쇄하라고 지시했었습니다. 북중 합작이나 합자 형태로 운영되는 중국 내 북한 기업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인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의 안드레아 버거 선임연구원은 10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은 규명조차 제대로 못할 정도로 매우 방대한 북한 합작 혹은 합자 기업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 업체를 찾아내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나라 정부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버거 선임연구원은 전례를 볼 때 제3자가 정체를 밝힌 북한 관여가 매우 분명한 업체들이 주로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해 미국의 제재 대상이 올라 주목을 받았던 중국 단둥의 홍샹그룹이 지분을 북한과 공유했던 칠보산 호텔은 이날 폐쇄됐습니다. 14층 높이의 칠보산 호텔은 북한 정권의 주요 소득원이자 과거 북한 해커들의 거점으로 활용됐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거 선임연구원은 북한 정부가 외국 국적자를 업체 대표로 내세우고 북한과 연계를 숨기며 제재를 쉽게 회피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재 전문가들은 북한 업체들이 중국에서 위장상호를 활용하거나 이면 계약을 통해 정체를 자주 숨긴다고 지적합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중국이 법적 측면에서 제재 수위를 높이는 건 확실하지만 이런 기업들을 찾아 모두 폐쇄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a hard thing for China to do to close businesses. The problem, of course, is that it becomes
중국 국적의 조선족들이 이런 북한 기업들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고 북중 국경 지역에서 모두 한국어를 구사하며 밀무역을 중개하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유엔 안보리 제재 2375호는 북한의 단독 투자 기업은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고 일부 업체는 조선족 등 중국인들의 순수한 운영 형태로 변경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 KBS 방송은 10일 북중 합작 기업인 베이징의 옥류관 식당이 지난해 말부터 순수 중국인 기업으로 형태를 변경해 고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그러나 중국 정부가 지난 6개월간 제재를 비교적 충실히 이행하며 과거와는 다른 아주 강력한 정치적 신호를 북한의 모든 이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there's a very strong political signal here from the Chinese government to everybody in North Korea.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확산 우려에 대한 불만으로 강력히 대응한다는 것을 모든 북한인에게 알려 북한 정권이 인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 때문에 중국이 북한 합자와 합작 기업들을 모두 막지 못하더라도 이런 제재 이행 의지를 계속 보인다면 북한 정권의 외화 수입과 민심에 모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고 대학의 스테판 해고드 교수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원칙에 합의해 폐쇄를 시도하겠지만 위장한 합자나 합작 기업이 어떤 곳이고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hina may agree in principle with the sanctions to shut down joint ventures, but
또 제재가 강화될수록 이를 회피하기 위한 중국 내 북한 위장 기업들의 숨바꼭질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해거드 교수는 중국은 광대하며 그 안에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있다면서 이 가운데 중국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도 많아 중국 자체적으로 제재를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가 이런 위장기업들을 찾아내 중국 당국에 통보하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important for South Korea and for Japan and for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who have
해거드 교수는 홍상그룹이 아주 좋은 예라며 미안일 공조가 안보뿐 아니라 이런 제재 이행에 관한 정보력 공유로 긴밀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17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북한은 모든 초점을 김 씨 일가 숭배에 맞추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사회에서 근절돼야 할 절대적인 적대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올해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North Korea is again the number one country in the world on the world watch list for persecution.
국제 기독교 선교 단체인 오픈 도어즈 미국 지부의 데이비드 커리 회장은 10일 2018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을 발표하면서 북한이 올해도 세계 최악의 국가로 꼽혔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17년 연속 이 단체가 발표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한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픈도어즈는 북한의 기독교 박해 주체는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 일가 3대를 위해 국가의 모든 것이 김 씨 일가를 우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사회에서 근절돼야 하는 적대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전역에 스며든 지속적인 세뇌 때문에 이웃은 물론 가족들도 의심스러운 종교 활동을 적극 감시하고 이를 당국에 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리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Imagine in your mind a leader who thinks he is God but acts like an animal devouring his own people with his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국민을 이빨로 집어삼키는 동물같이 행동하는 지도자를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커리 회장은 북한 주민들은 김 위원장이 마치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의 동상을 숭배하고 이 동상에 절을 하며 꽃을 바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통제체제와 이웃 감시체제를 구축했고 성경을 갖고 있거나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찾는 이들에게 더 많은 식량을 배급하는 등 보상을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기독교인이 국가의 제1의 적이 됐다고 커리 회장은 말했습니다. 오픈도어즈는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박해를 직접 경험한 한나 조 씨의 사례를 별도로 소개했습니다. 조 씨는 신앙 때문에 남편과 함께 노동교과서에서 끔찍한 고문을 견뎌야 했고 이 고문은 결국 남편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또한 조 씨의 자녀 6명 중 2명은 어려서 사망했고 조 씨는 안전을 위해 이웃나라로 탈출한 후에 헤어진 가족들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는 현재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북한에는 아직도 기독교 신앙을 위해 북한의 수용소에 수감돼 굶주리며 고된 노동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에 이어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가 2위와 3위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꼽혔고 수단과 파키스탄, 에리트레아, 리비아, 이라크, 이란, 예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8명은 북한을 세계 평화와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대답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미북 직접 대화를 선언한 미국인은 9%에 불과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김정은을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시각은 곱지 않았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과 여론조사기관인 닐슨 스카보로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77%는 세계 평화와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를 묻는 질문에 북한이라고 답했습니다. 2위 러시아는 36%, 3위 이란이 24%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압도적 다수가 북한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당적별로는 공화당원 84%, 민주당원 74%가 북한을 위협으로 꼽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를 선택한 비율은 민주당원이 공화당원보다 2배 이상 많았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같은 질문을 인물로 옮겼을 때에도 미국인들은 북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인물에서 미국인 62%의 선택을 받아 압도적인 표 차이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로 그 뒤를 이었지만 이 역시도 김 위원장보다는 30%포인트가량 낮은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인 10명 중 8명은 북한을 세계 평화와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믿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선택한 미국인도 절반이 넘는 10명 중 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겁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35%가 6자회담을 통한 다자 대화를 선택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9%에 불과했습니다. 그 밖에 중국이 북한의 강경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답변이 22%, 미국과 동맹의 군사적 행동을 해법으로 제시한 미국인은 11%였고 더 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비율은 7%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미북 양자와 6자회담 등 대화를 해법으로 꼽은 비율은 43%였으며 군사행동과 제재 강화, 중국을 통한 압박 등 전반적으로 강압적인 방법을 선호한 미국인은 40%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멈출 수 없다고 믿는 비율은 15%였습니다. 공화당원이 중국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을 가장 선호한 데 비해 민주당원은 51%가 6자회담을 선택한 점도 흥미롭습니다. 미국인들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서는 데 대해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33%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44%는 반대했습니다. 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찬성 38%, 반대 37%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같은 설문지를 놓고 일본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북한은 세계 평화와 안보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나라로 집계됐습니다. 이 질문에서 일본인들은 55%가 북한을 꼽았고 이어 각각 43%와 34%가 미국과 중국을 각각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미국인 2,000명과 일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가 네 차례나 강제 북송을 당한 탈북자의 사례를 통해 북한 인권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험난한 탈북 과정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전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9일 자체 인터넷 웹사이트인 쉐어 아메리카에서 탈북자 지연아 씨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쉐어 아메리카는 국무부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등 중요한 주제들에 관한 논의와 토론을 촉발시키는 이야기나 사진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국무부는 지 씨가 1998년 가족과 함께 북한을 탈출했지만 두만강을 넘은 후 가족과 헤어졌고 이후 체포된 뒤 북한으로 송환돼 수감됐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다시 북한을 탈출했지만 또다시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됐고 같은 과정을 두 차례나 더 겪은 뒤 마침내 2007년 한국으로 갈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까지 지 씨는 고문과 구타 등 끔찍한 대우를 견뎌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 씨가 북한에서 수감됐을 때 임신한 여성들이 유산될 때까지 고된 노동을 하도록 명령받는 것을 목격했고 영양실조와 탈수증으로 숨진 사람들의 눈을 감겨주기까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 씨는 북한의 인권과 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이 자신을 움직인 원동력이었다고 국무부에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지 씨가 수십 년간의 공포 끝에 한국에서 희망을 발견했고 어머니와 딸, 형제, 자매들과도 다시 재회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지 씨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며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 역시 지 씨가 성취하기 위해 오랫동안 싸워온 자유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탈북자들의 이야기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으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이 계속될 것이라는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지난달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국이 매달 제작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인권 영웅들에서 지 씨를 소개했습니다. 지 씨는 인터뷰에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는 여전히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가지고 태어났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인간 안보를 가지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북한 주민들은 이것을 빼앗겼어요.
지 씨는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들도 세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가 지난 11월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자금 부족으로 유치원 어린이들에 대한 식량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 WFP는 지난 11월 북한 74개 시군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 55만 8천여 명에게 1668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달에 지원한 2631톤에 비해 37% 감소한 규모입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68만여 명에게 2851톤의 식량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 41% 감소했습니다. WFP 방콕 아시아 지역 사무소의 실케버 대변인은 지난 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자금 부족으로 11월 유치원 아이들에 대한 식량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10월에는 북한에서 재난 위험 감소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추가로 식량을 지원했기 때문에 식량 지원량이 보통 때보다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WFP는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북한에서 가뭄과 홍수 등 재난에 취약한 지역에서 제방을 수리하고 강과 하천 준설 작업을 벌이며 나무를 심는 작업을 진행하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을 위해 추가로 식량을 지원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WFP는 10월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총 2,55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 모금액이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금 부족으로 11월부터 아이들 19만여 명에 대한 식량 지원을 중단하고 2018년 1월부터는 식량을 지원하는 지역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WFP는 지난 10월 취약계층 82만 7천여 명에게 식량을 지원했지만 11월에는 55만 8천여 명으로 27만여 명 감소했습니다. WFP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북한 유치원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재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식품 원료를 구입해 운송하고 현지 식품 공장에서 가공해 취약계층에 제공하는데 보통 6개월이 걸린다며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FP는 앞서 지난해 발표한 2018 북한 사업계획 보고서에서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북한 과도기 임시 국가전략계획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대북 사업은 2030년까지 기아를 없애고 영양실조를 줄인다는 유엔 새천년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 9개도 60개 시군 어린이 65만여 명과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 매달 식량을 제공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또 재난이 발생할 경우 긴급 대응을 지원할 뿐 아니라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영양 부족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WFP는 밝혔습니다. WFP는 최근 몇 년간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많은 주민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자연재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에 대한 무역과 투자가 제한돼 주민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민 1,800만여 명이 다양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5세 미만 어린이의 28%가 만성 영양실조, 4%가 급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취약계층의 만성 급성 영양실조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들이 자연재해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FP는 올해 사업기간 주민들의 영양상태 등을 조사해 향후 대북지원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이 계획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자금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FP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대북 영양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총 5,30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10일 현재 모금된 금액은 10만 달러로 목표액의 0.2% 수준입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막다가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낮 기온 영하 8도, 남포 아침 기온 영하 17도에서 낮 기온 영하 7도, 중강 아침엔 영하 32도, 낮엔 영하 16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28도, 낮 기온 영하 13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낮 기온 영하 5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18도, 낮에는 영하 5도, 사리원 아침 기온 영하 19도, 낮 기온 영하 7도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흥 아침 기온은 영하 15도, 낮 기온은 0도, 풍산 아침에 영하 30도, 낮에는 영하 12도 기록하겠고요. 원산 아침 기온 영하 14도, 낮 기온 영하 5도가 예상됩니다. 청진은 아침 기온 영하 16도, 낮 기온 영하 4도, 삼지연 아침 영하 33도, 낮 기온 영하 17도 기록하겠습니다. 해상은 구름 많고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북통해 북부 1에서 3m, 서해 북부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1월 12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의 위기는 전쟁 없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에르나 솔베르크 노르웨이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엄청난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미 해병대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그렇게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대화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좋은 기운이 많다며 바라건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도 한국이 북한과 대화하는 동안 북한을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적절한 시점과 올바른 환경에서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날 전화통화를 갖고 남북 고위급 회담과 평창 동계올림픽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오는 15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한반도 안보 국제회의에 참석합니다. 국무부의 헤더노트 대변인은 11일 이번 회의는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대항해 국제사회의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전 세계 여러 나라를 한자리에 모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15일 열리는 장관급 환영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국무부는 덧붙였습니다. 15일부터 4일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북한 핵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는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 중국 군함이 진입했다고 중국 정부에 한입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11일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의 일본령의 인접지역에서 중국 호위함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호위함은 일본 영해에는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가 요시대 일본 관방장관은 중국에 양국 관계 발전을 저해한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청룡화 중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다오이다오는 중국 고유 영토라며 자국 영해에서 함정이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조류독감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11일 일본 중부 가가와현의 한 양계장에서 조류독감이 확인됐습니다. 일본 보건당국은 이 양계장에 있는 5만여 마리의 닭을 도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조류독감 확산을 막기 위해 양계장 반경 3km 안에 있는 다른 양계장 8곳과 닭과 계란에 대해 반출과 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전라남도에서도 10여 건의 조류독감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100만 마리 이상의 닭과 오리를 도살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11일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미 상원 보고서를 부인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의 전화회견에서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주장은 미국 러시아 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미국 자신에게도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보고서를 내고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이 미국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이슬람 소수계 로힝야족 학살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미얀마 국방부 공보실은 10일 성명에서 지난해 9월 미얀마 북부 라카인주 인근 마을에서 보안군이 벵갈리 테러범 10명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벵갈리는 미얀마 당국이 로힝야족을 방글라데시계 이민자로 낮춰 부르는 말로 미얀마군이 로힝야족 학살을 일부나마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얀마 군 당국은 군인을 포함한 학살 가담자들을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8월 미얀마군은 라카인의 반군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방화와 살인 등을 자행하며 60만 명이 넘는 로힝야족 난민 사태를 촉발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9335, 9800, 997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과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